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토요일 B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열리는 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취임식 참석 여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다음 주 중에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8일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몇몇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탄핵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7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배시 디버스 미국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에 발생한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에 항의해 7일 사임했습니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사임할 뜻을 밝혔습니다. 디버스 장관은 이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다라며 이는 나의 결정의 변곡점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폭력 시위대가 의사당을 점거한 행위는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연방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을 계기로 행정부 강요와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있습니다. 7일엔 일레인 차옥 교통부 장관이 오는 11일자로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믹 멀베인이 북아일랜드 특사가 이날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가 8개월 만에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8일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14만 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5만 개 감소를 뛰어넘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발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국 내 일자리는 지난 4월 크게 감소한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6.7%를 기록했으며 구직을 포기하거나 정규직을 원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포함된 실업률은 11.7%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소폭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 2019년 12월 3.5%를 유지하는 등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초부터 크게 치솟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사일 기지한 곳을 8일 공개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들은 호세인 살람이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인용해 걸프 연안에 지하 미사일 기지 몇 곳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혁명수비대는 걸프 해안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으며 이는 적들에게 악몽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살람이 사령관은 지하 기지에 배치된 미사일 사정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고 정확성이 뛰어나며 파괴력이 크다라면서 미사일이 적들의 전자전 장비에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걸프 해안에 혁명수비대 해군 전략미사일을 배치한 기지들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두 대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7일 다시 중동지역을 비행했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비행은 지역 안보와 도발 억제에 대한 미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또 본토 노스캐롤라이나 기지에서 이륙한 폭격기들이 중간기차 없이 36시간 동안 비행해 중동 아라비아만을 거쳐 기지로 돌아왔다라면서 이는 단기간에 미군의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한 억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 폭격기가 이란 견제를 위해 중동 지역을 비행한 건 지난 두 달 새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B-52는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로 작전 반경이 14,000km가 넘습니다. 그리스가 이스라엘과 약 17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수주 안에 체결된 이 계약에는 첨단 제트기 10대와 조종사 훈련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그리스 정부가 20여 년 전 중동 지역에서 친아랍 입장을 전환한 뒤 그리스와 이스라엘이 맺은 최대 규모의 방위 계약입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번 계약이 일자리 수백만 개를 중동 지역에 만드는 등 두 나라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특정 연령대 미국인 대부분이 실제보다 신체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 25세에서 45세 미국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가 생물학적 나이보다 신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고 영국 뉴스통신사 사우스웨스트 뉴스 서비스가 전했습니다. 인터넷 시장 조사회사 원폴과 코리퓨어 앤탁틱크릴 오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통증이 있다고 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34%는 육아로 인해 더 늙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떤 일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신체 건강관리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많았고요. 매일 밤 균형 잡힌 저녁 식사를 요리하는 게 짜증난다고 답한 비율과 예산 관리하기가 36%로 같았고 집안일과 영양가 높은 식료품 구입이 각각 34%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노화에 대한 인식은 많은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거의 관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영양과 관련해서는 각자 자신의 몸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이어집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번 주 개원한 제117대 새 미국 연방의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황해도는 오후까지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1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서해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8도, 신의주는 영하 19도에서 영하 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17도에서 영하 7도, 함흥 영하 20도에서 영하 4도, 청진 지역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다음 주 타이완을 방문합니다. 중국은 불장난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연재해가 가져온 손해액이 2,100억 달러에 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다음 주에 타이완을 방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다음 주 13일부터 15일까지 타이완을 방문합니다. 지난 1979년 타이완이 유엔에서 탈퇴한 이래 현직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크래프트 대사가 왜 타이완을 방문하는 건가요?
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7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 성명에서 크래프트 대사가 방문 기간에 타이완의 국제 공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의 이 타이완 방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일주일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를 확인했군요.
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7일 이 크래프트 대사의 타이완 방문 소식을 발표하면서 자유 중국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래프트 대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타이완은 활기차고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가진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일이 잦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알렉스 에이자 보건후생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했었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건 미국과 타이완 단교 41년 만에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 달에는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타이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반발이 컸었죠?
네, 중국은 그때마다 타이완 해협에 전투기들을 보내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이탈한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 또 타이완에 대한 6가지 보장 등으로 타이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관계법은 미국의 국내 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국내법인 이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해서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타이완과 계속해서 문화, 경제 등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타이완에 대한 6개의 보장이라는 건 뭔가요?
네, 타이완 관계법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에 따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중국과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 미국은 양안 간의 중재 역할을 하지 않고 타이완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또 미국은 타이완의 주권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타이완에 중국과의 협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크래프트 대사의 타이완 방문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가 성명을 내고 불장난을 하면 그 자신이 탄다는 걸 미국에 상기시키고 싶다고 반발했습니다. 화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소수 이 반중국 정치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이완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크래프트 대사의 방문은 타이완과 미국의 견고한 우정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은 크래프트 대사의 방문으로 양측의 협력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군요.
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였던 한국인 여성 12명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재판 과정이 꽤 길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일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게 지난 1991년입니다. 당시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그때부터 치면 약 30년 만입니다.
일본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도 꽤 길었죠?
네, 이들의 소송은 일본 최고 재판소까지 올라갔는데요. 2003년에 일본 최고 재판소가 이들의 소송에 대해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들 12명 소송 외에도 다른 소송이 몇 건 더 있었는데요. 일본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 건가요?
네, 이들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3년 이 한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 미화로 약 9만 $1,400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민사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 소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6년에 정식 재판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럼 한국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열린 지 거의 5년 만에 판결이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걸로 보인다면서 위자료 역시 원고들이 요구한 1억 원 이상에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해결됐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한 한국 법원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또 지난 2015년에 두 나라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큰 쟁점이 또 있었다고요?
네, 위안부 소송의 최대 쟁점은 피고가 일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부였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재판권을 갖고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일본은 국제법상 한 나라 법원이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서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 면제론을 내세워서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해 한국 재판부는 어떻게 판시했습니까?
네, 이번 사건은 피고에 의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걸로 판단된다면서 국가 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에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조치해서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대응 차원에서 항소도 하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무대응 차원에서 배상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서 일본 제철에 한국 내 자산 압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양국의 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질 수도 있겠군요.
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이 강제징용 판결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습니다. 당시 양국은 수출 우대금 명단 제외, 민간 품목 수출 규제 등으로 맞섰고요. 또 양국 간의 유일한 군사협정인 군사정보교환협정, 이 쥐소미아 폐지까지 거론할 만큼 갈등으로 치달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다시 양국 관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한국 법원이 자산 압류를 명령하면 일본의 보복 조처는 불가피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가 가져온 손해액이 2천억 달러가 넘는다는 소식이군요.
네, 독일의 윈헨 재보험사가 7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액이 2,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해보험이라면 보험자가 피보험 물건에 대한 보험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2,100억 달러라면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그 전해인 2019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미넴 재보험사는 2019년의 손해액을 약 1,660억 달러로 추산했는데요. 그러니까 44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 가운데 보험회사들이 부담한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네, 2019년에 570억 달러에서 지난해는 820억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요. 여기에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까지 추가된 겁니다.
지난해 자연재해가 가져온 손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네, 민헨 재보험 측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로 강력한 허리케인이나 대규모 산불 등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이 초강력 허리케인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많은 지역이 자연재해에 시달리면서 손해가 컸는데요. 어느 지역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까?
네, 미국을 포함해서 북미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서 미국에서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총 손해액이 9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국 서부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요. 손해액이 1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미국 외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렇게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난 나라로 미국 외에 또 어떤 곳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수로 약 17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가 났는데요. 민헨 재보험 측은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돼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율은 2%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 메릭 갈랜드 연방 판사가 지명됐고요. 코로나 관련 1일 사망자가 4천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관해 발언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했다고 밝히고 새로운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나는 부드럽고 질서 있으며 매끄러운 정권 이양에 초점을 두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는데요. 지금 이 순간은 치유와 화합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굽히지 않았는데요.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강구해왔고 이를 통해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덧붙였는데요.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밖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전날인 6일 연방의사당을 습격했던 시위대를 비난했습니다. 폭력과 파괴에 가담한 자들은 이 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면서 법을 어긴 자들은 그 대가를 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작 시위대를 부추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라는 비판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지자들한테 워싱턴 DC로 모이라고 촉구한 다음에 당일 현장 집회에 나와서 연설했던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요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통령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루라도 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7일 말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7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부통령과 내각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통령한테 직무와 권한을 넘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각 과반수의 지지를 통해서 발동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이 문제가 언론에서 거론됐던 적이 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공화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공화당에서도 동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덤 킨징어 하원 의원은 7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꼽혔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날 현 시점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일 또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모든 선택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당국자들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직 행정부 당국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각이 즉시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날 CNN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내각 구성원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데 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사임한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폭도들을 조직해서 의회를 압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바 전 법무장관은 AP통신과 MBC 뉴스 등에 밝혔는데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 직위와 지지자들에 대한 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각 구성원들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의 사임 의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임 의사를 밝힌 내각 구성원들이 누군가요?
예, 일레인 차워 교통부 장관 그리고 배시 디버스 교육부 장관이 7일 잇따라 사퇴 성명을 냈습니다. 차오 교통부 장관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의 부인이기도 한데요. 대통령이 연설한 집회 직후에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기습한 사태는 전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면서 오는 11일부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시 디버스 교육부 장관은 당신의 언행이 상황에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내각 구성원 외에 사임하는 정부 당국자들은 누굽니까?
네, 믹 멀베인이 북아일랜드 담당 특사가 7일 CNBC 방송을 통해 더 이상 정부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밤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임 계획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 많지만 모든 것이 이 의사당 난입 사태로 날아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멀베니 특사는 지난해 초까지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임했고요. 세라 매튜스 백악관 부대변인, 그리고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보좌하는 스테파니 그리션 비서실장 등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도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장관 지명자가 공개됐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7일 메릭 갈랜드 연방판사를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올해 68세인 갈랜드 판사는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에 재직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서 법무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갈랜드 판사를 지명하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네, 지난 4년 동안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또 법치를 무시하는 대통령과 함께 했었지만 이제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법무부의 존엄성과 청렴성, 그리고 독립성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법무부의 독립성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달 사임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너무 정치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인선은 법무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지도부가 대통령이 아닌 미국 국민을 위한 법조인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이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갈랜드 지명자는 뭐라고 소감을 밝혔습니까?
예,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봉직할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법무부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 법치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당적이나 인종, 또 권력 유무나 경제적 위치에 상관없이 한 가지의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법 아래서의 모두가 평등한 정의를 약속했습니다.
갈랜드 판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1952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난 갈랜드 판사는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법무장관 특별보좌관 등을 거쳐서 민간 법률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989년 법무부 검사로 공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 이후 23년째 재직해오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 신망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갈랜드 판사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는데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앤터니 스칼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갈랜드 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한테 지명권을 넘겨야 한다면서 인준 절차를 거부했고요. 결국 대법관 자리는 이듬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선치 판사한테 넘어갔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대법관 인준 과정조차 시작되지 못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선을 한 5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을 했고요. 이 베럿 판사가 대선 한 일주일 전쯤에 상원에서 대법관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인 브렛 캐버너 판사를 포함해서 재임 기간에 모두 3명의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갈랜드 판사의 법무장관 인준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대법관을 비롯한 이 고위직의 인준 권한은 연방 상원에 있는데요.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 50으로 이 동석이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한 뒤에 상원의장을 겸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한 후보들의 인준안 통과가 좀 보다 수월하게 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법무장관 외에 다른 법무부 인사도 발표했다고요?
네. 리사 모나코 전 백악관 국토안보 대테러 담당 보좌관을 법무부 부장관에 지명했고요. 바니타 국타 전 법무부 민권 담당 부차관보를 법무부 차관에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글리스텐 클라크 변호사를 민권 담당 차관보에 지명했고요. 이 세 명 모두 여성입니다. 국타 지명자는 부모가 인도에서 온 이민자고요. 클라크 지명자는 자메이카 이민자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갈랜드 지명자가 다뤄야 할 과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법무부가 수사 중인 바이든 당선인의 차남, 이 헌터 바이든 씨의 탈세 혐의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퇴임 후 면책특권이 사라지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민주당 측의 수사 압력도 직면할 걸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몰고 왔던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군요.
네, 1일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7일 존스홉킨스 대학교 자료에서 4,050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초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진 이후에 하루 4천 명 넘게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여행과 모임이 많았던 탓으로 파악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7일 NPR 방송에 밝힌 내용인데요. 앞으로 몇 주간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연휴 때 전파된 바이러스가 잠복기를 거쳐서 확인되는 시점이 앞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불행하게도 1월을 지내는 동안 더 나빠질 걸로 본다고 파우치 소장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뒤에도 이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확산이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총 8개 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상황을 개선할 대책은 뭡니까?
네, 백신 공급을 비롯한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건 전문가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경쟁하고 있다고 존스홉킨스 대학교 제니퍼 너조 박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는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더 퍼져서 지배적인 종으로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공급 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접종 대상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는 오는 10일까지 경찰관 1만 명한테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최근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초 연방정부가 밝힌 일정보다 백신 보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각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후생부 측은 올해 상반기까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후 100일 동안 1억 명에게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종합 통계 짚어보죠.
네, 8일 현재 누적 확진은 약 2,160만 건이고요. 관련 사망자 수는 36만 5천여 명입니다. 확진과 사망자 수 모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제117대 미국 연방의회가 이번 주 개원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유행과 사상 초유의 전국 혼란 속에 출범한 새 연방의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안전체로 출범한 117대 연방의회.
2021년 1월 3일 새해 시작과 함께 향후 2년간 입법을 책임지고 행정부를 견제할 제117대 미 연방의회가 출범했습니다.
As we begin this 117th Congress, provide our incoming senators with your wisdom and
지난해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른 상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이날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Do you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all enemies?
하지만 제117대 의회는 불완전한 채로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른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조지아주 승자가 2석 모두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낙승이 예상됐던 상원의원 선거에서 현직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후보들 간에 예상 밖의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어느 후보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서 주법에 따라 1월 5일 결선 투표를 치렀습니다.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가 특히 중요했던 이유는 조지아주에 걸린 상원 의석 두 자리로 제117대 연방의회의 구도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모두 조지아로 달려가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요. 막판까지 초접전을 벌인 끝에 민주당의 라파엘 원옥 후보와 존 오소프 후보가 공화당 현역 의원들을 누르고 모두 승리했습니다.
117대 의회 구도.
미국 연방의회의 상원 의석은 50개 주에 각각 2석씩 배분돼서 총 100석입니다. 11월 3일 선거에서 공화당은 50석, 민주당은 무소속 포함 48석을 확보하고 조지아주 상원 의원 2석을 남겨놓고 있었던 건데요. 조지아주 결선 투표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가져감으로써 50대 50 동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동률이 나올 때 캐스팅 보트, 즉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향후 전국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117대 하원은 직전 의회인 116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222석, 공화당이 211석을 차지했고 한 석은 미정이며 한 석은 공화당 소속 당선인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해서 공석인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하원 선거에서 일부 의석을 잃었지만 여전히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와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이기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0일에 취임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대혼란 속에 치러진 117대 의회의 첫 번째 중대 과제.
제117대 의회의 첫 번째 중대 과제는 6일에 열린 대통령 당선인 인증 절차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주별선거인단 투표를 통과한 당선인을 인증하는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선이 의회의 인증 절차로 쏠렸습니다.
Despite thousands of Trump supporters storming into Congress and clashing with law enforcement,
이런 상황에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으로 의회가 당선인 인증 절차를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연방의사당이 폭력으로 얼룩진 가운데 의원들은 의사당을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6시간 만인 이날 밤 9시 의원들은 다시 의사당에 모여서 상하 합동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We will certify the winner of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그리고 미 연방의회는 다음 날 새벽 3시 넘어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최종 선언했습니다.
Joseph R. Biden Jr. of the state of Delaware has received 306 votes. Donald J. Trump of the state of Florida has received 232 votes.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이로써 117대 의회는 미국 사상 최악의 정치적 혼란 속에 가까스로 첫 번째 중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117대 의회의 특징.
제117대 의회는 역대 가장 다양성을 보여주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 여성과 소수계, 초선 의원 등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17대 의회에 진출한 여성 하원 의원은 모두 118명으로 하원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89명, 공화당 의원은 29명인데요. 비록 민주당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공화당 여성 의원이 하원에 이렇게 많이 진출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117대 의회는 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흑인 의원이 진출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하원에 진출한 흑인 의원은 모두 58명으로 민주당이 56명, 공화당이 2명입니다. 이번 의회에 처음 선출된 초선 하원 의원은 모두 60명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이 15명, 공화당은 무려 45명에 달합니다. 또 민주당의 몬데어 존슨 하원 의원, 리치 토레스 하원 의원 등 성소수자들의 진출도 눈에 띕니다. 117대 하원 의원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합니다. 이번 의회의 최연소 의원은 공화당의 매디슨 카우선 의원입니다. 1995년 8월 1일생으로 종전 29살의 하원에 진출한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의 최연소 기록을 깼습니다. 제117대 의회 상원에는 민주당이 16명, 공화당 8명 등 모두 24명의 여성 의원이 포진해 있습니다. 상원 의원의 연령층은 40대부터 80대까지 아우르고 이 가운데 60대가 4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국계 대거 진출.
이번 117대 의회는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이 입성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초선 여성 의원들인데요. 미셸 박 스틸 의원과 영김 의원은 공화당 소속, 메릴린 스트릴랜드 의원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어머니가 한국계인 스트릴랜드 의원은 특히 한복을 입고 취임식에 참석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낸시 펠로시의 연방 하원의장입니다. 지난 1월 3일 미 연방 하원의장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의원이 재선출됐습니다. 올해 80세의 고령인 펠로시 의장은 이번이 네 번째 하원의장직을 맡는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2007년 1월에 첫 여성 하원의장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까지 4년 동안 두 번 하원의장을 역임했고요.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다시 의장직을 거머쥐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1940년 동부 메릴랜드주의 정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계인 아버지는 메릴랜드주 연방 하원 의원과 볼티모어 시장을 지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선거 활동을 도우며 일찌감치 정치에 눈을 떴습니다. 1963년 금융업에 종사하는 폴 펠로시 씨와 결혼한 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그녀는 1987년 캘리포니아주 보궐선거에 출마해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민주당 원내총무, 민주당 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07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 하원의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직전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주도했습니다.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o meet the needs of the American people.
펠로시 의장은 네 번째 의장으로 선출되며 당선 소감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코로나 위기 속에 생명을 구하고 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의장이 아니라 하원 전체 의장으로 일할 거라면서 공화당과의 초당적인 협력을 모색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행정부와 상원,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가운데 낸시 펠로시 의장의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제117대 미국 연방의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Abominable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 이는
아파트 옥상에서 서린 예치를 만납니다.
Who's the Yeti on my roof?
장난을 좋아한 친구들인 진과 펜과 함께 예티에게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집으로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Your mother's eyes.
이들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They're gaining on us 들어보겠습니다.
There were people looking for you.
Go faster!
You can do magic?
This is amazing!
This is impossible!
I wish Dad were here to see this.
They're gaining on us.
They're gaining on us. 오늘의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Gaining on someone 하면 누구누구를 따라잡다, 따라잡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She's leading the race, but the other runners are gaining on her 하면 그녀는 달리기 경주에서 선두하고 있지만 The other runners are gaining on her. 다른 주자들이 그녀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영화 장면에서 들었던 They're gaining on us는 그럼 그들은 우리를 따라잡고 있어. 우리 따라잡히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Is that your home?
귀여운 예티, 에베레스트의 귀향을 도우려는 이 세 명의 노력은 그를 포획하려는 동물학자에게 회방받고 세 명의 어린이들은 에베레스트와 함께 뜻하지 않은 모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They're gaining on u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ere were people looking for you.
Go faster!
You can do magic?
This is amazing! This is impossible!
I wish Dad were here to see this.
They're gaining on us!
오늘의 표현은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고 있어 They're gaining on us 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